이사야 40장 말씀에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총명이 한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총명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곤치 않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여 피곤치 않다는 뜻입니다. 참 지치기 쉽지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 분명히 그 점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마음은 끝을 내버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실 때 먼저 나아가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잊지 않고 기다림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1장과 4장과 5장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4장과 5장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에서 잊지 못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그건 긍휼로서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큰 긍휼로서 기다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익숙한 분이셨고 순종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기도와 순종,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귀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다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저런 것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기도하겠지요. 그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한다면 이건 너무한 것이죠. 그러나 5장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간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곳의 중요한 본보기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지 않던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기도를 주목해 보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고 4장과 5장은 둘 다 필요한 겁니다. 5장에 병든 자를 일으켜주는 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4장에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를 도와주시는 것도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기도는 그냥 등한히 여기면서 지나쳐 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껴있는 성도로 보실 때는 더 귀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구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껴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에게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구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한 지혜로움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야고보서 4장과 5장 같은 이런 단순한 필요성에 의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처녀는 그렇게 주님께 대하여 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을 꾸려갔던 겁니다. 그런 것 없어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속마음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건 비참한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영혼이 순결되고 영혼이 맑고 영혼이 주님의 은혜 속에 다스림 받아감으로 관용도 있고 또 평강도 있고 또 지나치게 기울어버리는 것은 없고 허식됨도 없고 참으로 주님의 다스림 받는 아름다운 영혼인 겁니다. 어쩌면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 땅에 살 때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적은 문제였고 오늘 내 주님 다스림 받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없어봐도 이 땅 살아가기에 그렇게 불편한 것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1장은 주님으로부터서 내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지혜로움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하는 것 꾸짖겠습니까? 거듭거듭 구할 때에 아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계속 구해도요. 나는 어리석어서 주님께 끊임없이 구해도요. 그리고 후히 주신단 말씀도 한번 받은 지혜를 가리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도벨의 모략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그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과 같았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도벨을 다스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면 자기 뜻이 안 되다 보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명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데 자기를 다스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에 관한 것은 우리가 우선 지켜볼 때에 지금 다윗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집을 다 멸해버리고자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처신할 바를 알았습니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낙심해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자기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감으로 나감으로 이건 자기를 다스려 주는 죽음의 길 같아 보여도 주님의 확실한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이 다윗의 초청을 받고 나아갈 때도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 같아 보입니까?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 얼음이 있는 분, 세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분, 그분의 곁으로 나아간다. 그건 자기를 다스려주고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지혜로움이 아니라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지맘대로 해도 지혜는 여전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다스려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적인 지혜 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스려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지혜를 3장에서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이란 말씀 있습니다. 이 어떤 지혜입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1장처럼 학문의 어떤 명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지혜는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거 있어야 야고보서 3장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입니다. 요고보서 1장에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스려 주시는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인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간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다스림 받는 생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은 주님께 다스림 받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주님께 다스림 받는 성전에 머물렀고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때쯤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는 기도 내용에 관한 말은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기도 내용에 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매여 있는 마음이 많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삶이 되고 성전된 삶이 되어서 내 주님을 향하는 마음 속에 끊임없는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가 되었을 수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내가 주님께 매인 마음으로 있다 보니, 주님, 세상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제 마음도 비춰옵니다. 주님을 모르는 저들, 주님 없는 저들, 주님 가신 천국이 없는 저들, 주님 생각하다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도는 한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얼마나 진실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잃어버린 영혼인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생수로 만족해서 내 영혼이 맑고 내 영혼이 목마름이 없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과 하나 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모습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 영혼은 어느덧 그냥 잃어버린 영혼도 안 됐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기에 어느덧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왔을 때 추수할 밭이 넉 달이 지나서가 아니다. 지금이다. 그 주님의 심장이 마음속에 전달되어 올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일의 무덤이라 표현된 나를 죽음에 넘겨버리고 주님께 속하여 찾음받은 인격이 되고 내가 그 주님 추구하다 보니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은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추구하여 예배해드리고 섬기고 싶은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기쁨에 포도주 가득하였고 그리고 염소 새끼 세 마리도 끌고 가면서 얼굴 찌푸리지 아니할 만큼 영광의 힘이 있었고 떡 세 덩이 가지고는 두 덩이 주고 싶할 만큼 사랑의 마음이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끌려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한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깨어있으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겨보는 영광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일 때에 우리 영혼이 참으로 복될 것 같습니다. 다스림 받는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앞부분 1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내 주님께 다스림 받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이게 잘 돼갈 때에 내 생활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움이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주님과 함께 구하여감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뒷부분에 있는 기도만 생각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값진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스림 받는 자여야 마태복음 25장에 맨 처음 나온 것은 설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설기로운 처녀에게 그날에 보여줄 들려올 음성은 보라 신랑 이로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다스림 받는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것은 주님을 위하여 섬겨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원함을 알아서 주님 주려하실 때, 주님 목말라 하실 때, 주님 헐벗어 하실 때 주님의 생명을 따라 섬긴 것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겁니다. 먼저는 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나의 주님의 다스림 받는 이 삶이 정말 귀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의 다섯 가지는 다 기도로 이루어져 옵니다마는 37장에는 피에 관한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의 평안과 안정 위에서도 저 어지러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많은 성김을 했던 미국의 그 혼란스러움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여 기도하는 것, 만약에 에스겔 36장을 못 믿는다면 그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7장의 기도는 내 중심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존귀케 살고 싶어하는, 내 중심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뼈있는 기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내 몸에서 존귀케 하고 싶다는 기도이겠죠. 주님을 위해서 참 좋은 당신의 군사로 살고 싶다는 기도이겠죠. 이게 에스겔 37장의 중심이 잡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솟아오르기를 정말 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잡혀가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께 사로잡혀가므로 사랑하는 주님께 대하여 헌신적인 기도도 뜨겁고 주님의 군사적인 삶의 기도도 뜨겁고 이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 위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나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전심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있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밤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짝짓는 시간을 있으시고 계시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 묶고 감에 애쓰신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으로 더듬어 본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와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하는 것은 태반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다의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환경과 여건이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참으로 필요로 하는 오늘의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록 연약한 무릎이라 한달지라도 끈질기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구하여 가는 것 참으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지금 정말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긍휼을 힘입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움을 얻게 되는 값진 새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구하여 봅니다. 이 밤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을 묶어보는 것 대단히 귀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닙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정말 힘써듯 구하여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입니다만은 특별활동반을 각자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산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주산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주산을 잘 놓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딴 것보다도 좀 익혀놓으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생각 있게 선택한 것이 특별활동 시간에 주산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렇다 할 큰 유익도 못 가져본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보통 주산부 담당한 선생님이 다 우리들 나이금 주산을 놓게 하시고 숫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산을 제법 잘 놓는 친구들은 그 말을 쫓아서 바로 주산을 나아가고 선생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손을 들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따라갔단 말이겠죠. 근데 1부터 10까지 그 주산을 놓아보라면 그 여러분 그냥 그것을 종이에 써서 계산하기보다는 주산으로 놓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고 1부터 10까지 착착 놓으면 그 틀림없이 55가 나왔습니다. 그건 암산하기보다도 글로 쓰는 것이 더 낫고 글로 써서 계산하기보다는 주산을 놓는 것이 더 편리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혜를 꾸려본다면 아주 쉬운 방도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55 그거 일일이 다 쓰고 아니 주산 놓고 이르기보다는 반에 1부터 10이 있으니까 1하고 9를 보태면 10이고 2하고 8, 10이고 3하고 7, 10이고 4하고 6, 10이 됩니다. 그럼 40 아닙니까? 그 덩어리 10이 있으니까 50이 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는 5가 있으니까 55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빠른 겁니다. 잠깐 머리를 융통하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글쎄 몰라서 머리로 암산하기는 스스로 1, 2 다 이렇게 보탠다는 것은 어지러운데 쓰기가 더 쉬운 것 같고 그것보다는 수선을 아래를 튕기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고, 근데 잠깐 머리를 쓰면 19283746이라 끝머리 10, 50이 됐다. 가운데 남아있는 것 5다 55 금방 나오지요. 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친구한테서 하나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친구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 연기야 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두 자리 숫자의 경우에 뒤에 두 자리 숫자의 경우에 뒤에 5가 있을 때는 똑같은 두 자리 숫자 그 뒤에 5가 있을 때는 무조건 뒤에 25를 써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똑같은 숫자에 1만 더해주고 곱해봐라. 그래, 그 묻지더니 그게 정말 맞니?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방송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15 곱하기 15 같은 게 나온다면 뒤에는 5, 25다. 앞에는 1만 더해주라. 그럼 2가 된다. 2하고 1로 곱하면 2다. 그러면 225. 15 곱하기 15를 해보면 틀림없습니다. 225가 나옵니다. 그 다음 25 곱하기 25 하면 어떤가? 꼭 같은 방식으로 하라. 뒤에는 5, 25. 25를 써놓고 앞에는 1로 더해줘라. 그러면 3이 된다. 3하고 2하고 곱해라. 2, 3은 6이다. 625. 한번 계산해 보세요. 틀림없이 625가 나옵니다. 35 곱하기 35. 뒤는 5, 25를 매겨놔라. 앞에는 1로 더해줘라. 그러면 4, 3, 12. 1225.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95까지는 다 맞아가는 겁니다. 95 곱하기 95. 뒤는 25다. 5, 25. 앞에는 10하고 9를 곱했다. 95를 써라. 그러면 9025가 된다. 그건 맞습니다. 계산해 맞아요. 그건 왜 원리가 그것이 꼭 맞아가는지에 관해서는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이 숫자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용해 본 때는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계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줄 압니다. 와 빠르다. 그 빠른 게 아니죠. 그 아주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 19의 10이라, 28의 10이라, 37의 10이라, 46의 10이라 이렇게 딱 엮어가는 것과 똑같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고등학교 가서는 친구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융통부릴 만한 방식이 없었어요. 그때그때마다 뭔가는 적절하게 계산하고 그때그때마다 헤아리고 해야 됐었어요. 저는 지금 아주 귀중한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이끌어온 겁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1부터 10까지의 계산을 융통성 있게 하는 방식 그런 게 없어요. 중학교 때에 15, 15, 35, 35, 85, 85 하는 이런 계산은 융통성이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몇 년 전에 김종필 씨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90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총명도 있고 결단성도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무엇이 있는 자였습니다. 나이가 90 가까이 됐을 때에 저 기자를 통해서 김종필 해고록이란 책을 편집했습니다. 필력에 있도록 두근 책을 두근으로 엮었는데 제보다 두툼 책이었습니다. 그 해고록은 내용 속에 그는 진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박정희 씨가 5.16을 만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 책에도 박정희 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김종필 씨의 역할 결코 적은 것 아니었었습니다. 김종필 씨가 없었더라면 그 일이 제대로 맞춰졌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건 대단하게 기한하고 대단하게 작성하고 대단하게 추진하면서 5.16을 진행하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90년 가까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그가 한 정치 생활이 한 40여년이었던가 보고요. 인생살이는 90여년이었죠. 그걸 단어 하나씩을 묶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40년 한 것, 그건 밑에서 뒤에서 치닥거리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당을 이끌어가는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은 정치는 허구다, 허구. 그리고 90년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을 그 다음 정권인 우리가 아는 전두환 시대에 그는 제주에 있는 감귤밭을 빼앗겼고 서산에 있는 농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 회고록에서 내가 어찌가는 거 다 용서해 준다. 그러나 이것만은 용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향한 말이었었습니다. 그건 용서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불의로 한 것 아니다. 남에게서 뺏어간 것 아니다. 나 정직하게 한 것인데 왜 그걸 뺏어갔냐. 난 이 점은 용서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씨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근데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소신 있게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90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한 말은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40년 한 것 허구고 90년의 인생 산 것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말 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 사는 법을 잘못 알아간 겁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에게는 초등학교 때의 그 숨겨져 있는 설기를 부려볼 수 있는 그런 설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가르쳐준 그 재치 있는 암산법,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왜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어떤 부모님은 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한정이라고. 그 얼마나 좋은 부모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한정 사랑한다 말한다면 절대 자녀에게 유익된 부모님이 못 될 겁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거 모르겠습니까? 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래지 않는 언제에 저 참치잡이를 하는 원양어선의 선장되신 분이 한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참치잡이를 하는 원양어선의 선장은 1년에 연봉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모친에게 전화 거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어머님을 보살필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 어머님을 끝까지 모실 거예요. 떠나 있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결코 거짓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녀가 어머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직 어머님 살아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께도 유익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리워지는 마음속에서 만난 것이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속에 그 요셉 잊혀지겠나요? 요셉도 애굽의 흙탕물에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맑고 정결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마음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 만났을 때에 우리말 성서에는 한참 한동안 울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한동안 그런 낱말이 아닙니다. 정말 깨운 겁니다. 목을 끌어안고 참으로 헤어질 줄 모르는 그런 눈물을 쏟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힘도 있고 부모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아버님 야곱을 고센 땅에 있게 했고 자기는 왕궁에 가는 자였습니다. 왜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17년 후에 야곱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과 함께가 아니었기에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찾았습니다. 애굽에 올 때보다도 이 땅 떠나갈 때 야곱의 영혼은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좋았습니다.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내가 부모님 사랑할 줄 안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내가 자녀 사랑할 줄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과 함께 같은 집안에서 따뜻한 사랑 속에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그 부유한 집, 그 무엇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집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지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지게는 절대 우리 등에 붙지 않습니다. 시골에 지낸 분들은 다 알 건데요. 저거 그냥 치면 되지 않겠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12장의 산 위로 오르면서도 그 자기를 태울 수 있을 만한 적지 않은 나무를 등에 치고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도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치기에 익숙하도록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염소 새끼를 삼듯이 어린 양 새끼를 삼듯이 자기 아들을 삶아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교육입니다. 그 어디 책에서 읽을 수 있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뭐 율법책 가지고 훈계하란 말입니까?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에 내 영혼 속에 임해오는 주의 빛을 짜라. 연단시키기도 하고 지시사항도 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ining and instruction. 그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상강되어 있을 때만이 자녀에게 참된 일감을 줄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사람의 가족을 사랑할 줄 안다고요? 대단히 사랑한 것처럼 합니다. 혼을 다녀줄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다 망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든다고요. 아브라함이 어쨌나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 집에 다가오신 귀하신 분들을 섬기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집안은 부유한 자입니다.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속히 그냥 천천히 아닙니다. 속히 가루 세 쌍을 내서 떡을 만들어 한 겁니다. 여러분 가루 세 쌍 같으면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면 한 22리터가 됩니다. 이건 20리터짜리 한 마리 조금 넘는 겁니다. 89세 된 할머님에게 일을 속히 하란 겁니다.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따라 바르게 되어간 집안인 것 같습니다. 사라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라가 주님께 속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인격으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자기 가족 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단 말입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방법에 관한 어떤 그 무엇에 관한 가르침이나 훈계가 많은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올바른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앙에 관해서 어떤 법칙이나 그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게 힘이 되나요? 나로 인격을 바르게 세우나요?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께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모르는 자요. 예수님은 내 생활 속에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다스림받지 아니하고 인격이 제대로 되나요? 여러분이 주님께 제대로 다스림받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이 가족에게 유익된 섬김을 하나요?
아닌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종필 씨가 하신 말이 아무 말이 안 되죠. 열심히 했었던 일이 허구다. 내 인생을 그나마 착실하게 산다고 살아왔지만 허무하다. 우리가 주님께 매어있는 참된 삶을 산다면 허구다, 허무다, 절대 이 말이지 않습니다. 지혜란 말은 나머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다 말은 나머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이 참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엮어감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지혜로운 그 자녀로 인하여 어렵담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녀,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건 시간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다음 그다음 세대를 살펴볼 때에 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 땅을 살아간 흔적은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만 한 말씀만 한마디만 인용해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금세 뿌릴 것 같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자기 시대를 살고 난 이후에 저 보좌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볼 때는 이 땅에 살아온 세대는 전부 다 너무너무 값진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대를 살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끄심 속에 살아감으로 정말 내 삶은 내가 이 땅의 겉옷을 누린 것 아니고 이 땅의 겉옷 내가 취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끌려간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다. 허구가 아니고 허무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깊은 밤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이 마음을 곤두세워서 참기를 더듬어 보는 것. 만약에 해가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참으로 내가 정신 차려서 참된 해답에 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점을 가볍게 생각지 않는 우리여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첫날 저녁에 대성해 봤던 사도행전 27장의 누라굴라 강풍은 그거 안 만나고 세상이 또 괜찮고 세상이 또 괜찮아서 가서 내 종말이 파손되어 간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했을까요? 그들은 풍랑도 만났고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도 물에 다 잠겨버렸고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부서져버린 이 문제를 만나감으로 내 인생에 관해서 깊이 있게 되새겨보는 참다운 시간 되었다면 정말 정말 남은 그림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입니다. 내일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제가 맨 처음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 중학교 때의 친구가 가르쳐준 얘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라도, 내 인생의 큰 문제라도 사랑한 주님께 매여서 내 주님을 내 주님 삼고 주님께 합한 자로 깨어서 서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후회할 것이 없는 결코 단시같이 아니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어제 밤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마음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한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보내준 내용을 읽다 보면 주님을 주님의 은혜가 보좌의 은총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앙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자리 잡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가온 것 어찌할 수 없는 명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살아나는 것 같고 간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문제를 보면서도 기도가 안되기보다도 내 영혼 속이 주님과 함께 이제는 구할 마음이 생겨 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시간까지 한 3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보는 이런 자유로운 시간도 좀 있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시간 드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은 명료하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마음에 가져보는 참된 교훈으로 가져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복잡한 얘기보다는 간결한 내용 속에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주님과 나의 언약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주님과 나의 언약은 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면 저는 미리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의 언약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것도 없고 본인이 살아봐도 별것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는 26톤 내지 27톤짜리 큰 자동차들이 길가를 많이 다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중에서 저 북구 유럽의 볼보나 스카니아나 그리고 저 독일에서 건너온 벤제나 그리고 맨이나 맨은 영어를 써놨지만 그 회사는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들이 시내에 얼마나 도로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 현대나 대우에서 맞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건너온 200호란 큰 이런 자동차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격으로 본다면 그 외국 것이 싸서 이 땅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쓴 그 글씨에는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 26내지 27톤짜리 차는 1억 6천이라면 저 스카니아나 볼보 같은 차는 2억 5천이 된답니다. 9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도 성능이 좋으니까 타다 보면 그러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외국산 차를 선호해서 탄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만 조심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다니는 것이 우리 국산 한국에서 만든 차보다도 외제차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개수해 본 것은 아니니까 할 말 없겠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북구 유럽에서 만든 그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야심은 세계적인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맨이나 벤제나 이런 차도 자기 국내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세계를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바라보고 합니까? 온 세계에서 높임받고자 합니까? 세계에서 이렇다 할 말을 듣고자 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수렘 여인, 사르밧 여인이 세계를 생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 없이 눈여겨보지 않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 사도행전 27장의 옛날의 풍량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다고만 하나님이 관심 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276명을 다 하나님은 관심 속에 지켜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이 있을까? 나를 아실까? 276명 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손안에 맡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다면 오늘도 저 태양계를 중심해서 태양을 중심해서 태양을 돌고 있는 여덟 개의 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까이 태양과의 거리를 가까이서 주목하다 보면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아마 여러분 국민학교 때 잘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개의 형성이 태양 주위를 지 맘대로 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질 수 있게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들 각자만이 갖는 자전과 공전이 있습니다. 그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정말 긴 세월을 흘러가도 그건 일정해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24시간이나요? 지구와 태양 한 바퀴 도는 공전이 365일 5시간 46분 48초나요? 여기 다 다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중성은 지구는 지구에 속한 위성을 달이라고 하는 위성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성은 70억 개의 형성을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행성은 19개의 위성이 그를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지혜롭게 운행하신지요. 어떤 행성은 좌절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공전 한 바퀴 하는 거라고 좌전 한 바퀴 하는 거고 그 시간이 거신 같답니다. 엄청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276명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도고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남은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나의 후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 점을 주목해 보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나 사이가 언약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심을 짧게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영향이 큰지요. 여러분, 오늘 태양의 영향을 지구가 받지 않고 산다 합니까? 그건 생각도 못할려. 그 죽음의 땅이에요. 지구가 달의 영향을 안 받고 산다 생각합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죄다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보좌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고 산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근데 주님과 나의 은약을 제대로 붙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든다면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안정감이 있다거나 평안하다거나 좋아 보이는 여건이 아니에요. 참으로 음흉한 그런 거친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의 세상이나 비유해 본다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삶을 익힌다면 큰 축복이 될 것 같아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짧은 시간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는,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서 보는 놀라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길을 쓴다. 그 새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새를 길을 쓴다. 들의 백합화도 길을 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 마음이 멀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궤도를 이탈하다 보니 전혀 허무하다, 허구다 이런 생활밖에 안 남는 겁니다. 얼음길을 걸어가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맞추어서 걸어가다 보면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그 말을 조금만 되새겨 보지요. 시간 끌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보다 보면 3장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게 주님께 돌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언약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 나, 태어난 김, 이, 박, 아무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요. 그런 자의 영혼 속에는 빛도 없고, 오늘도 살아가는 진정한 빛도 없고, 내 영혼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관계 속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간결하게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인용하면 사막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마음입니다. 또 그걸 간결하게 설명하면 만물 중에 심히 부피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복 있는 영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영혼이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내 주님을 기대하는 영혼이라면 우리 영혼은 천국의 은혜의 물로 물된 동산 같습니다. 이곳에 좋은 열매 가능합니다. 보람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은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태어난 그 사람 속에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듯이 주님께 속하여 갈 그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은 비로소 내 영혼의 자유, 비로소 내 영혼의 밝음, 죄송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거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주님 안에 온 마음으로 돌아다 보니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 내 영혼의 밝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가 없고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그건 아무리 지나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혼일 때 고린도서 4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이 할 수 있는 말은 주님과의 언약이 있는 영혼이 할 수 있는 말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이나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합니다. 환경은 혹독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과 나의 언약은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 속에 내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언약에서 살도록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얼굴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도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삶을 의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답니다. 이 고린도서 3장과 4장에서 주님과 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래요. 허구다, 허무다. 이것이면 살아볼 만해요. 다음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5장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한때 받은 은혜가 아니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지금 특별한 일 없어도 자기 영혼이 벗은 자같이 생각되어서 주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탄식하듯 주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깊은 밤에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심령과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때에 생명을 덧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을 입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자임을 알아갈 때에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 영혼은 세 가지를 느껴봅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주님과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주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 마음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사랑이 죽어있고 믿음이 죽어있고 그 의로운 마음들이 죽어있다면 산 사람 아니죠.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과거에 한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덧입고자 할 그때에 이 놀라운 은총을 주어져 온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임하여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덧입고자 여러분이 영원히 보좌의 주님을 입고자 언약 속에서 구하여 갈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언약 밖에 있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때 주님과 나의 사랑도 살아있고 주님과 나 사이의 믿음도 살아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의로운 마음도 내 영혼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일 때 육장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이런저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입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그런 마음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을 그렇게 언약 속에 붙들고 갈 때는 모든 것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일 때는 부딪히는 근심스러운 일이 많아도 언약 아래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답니다. 이런 영혼일 때에 우리가 무기력한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로 나아가서 주님의 돕는 이로 영혼들을, 지친 이들을, 고난 이들을 붙들어 세우는 역할이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허구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허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세웠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이 이런 영혼이 되어가므로 우리의 나라도 세우고 우리의 이웃들도 세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겨오는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고린도서 8장입니다. 이곳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극한 가난과 극한 환란을 부딪히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한 환란과 극한 가난이 와도 주님과의 은혜 아래 서 있답니다. 그들 영혼은 안정감이 있고 그들 영혼은 충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고 부족하고 지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뜻 있는 섬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약 속에 있을 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서서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뜻 있는 먼 곳을 향한 진정한 섬김도 가능하다는 거죠. 보람 있는 삶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수많은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한때의 다윗처럼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서 10장에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언약이 살아있다란 말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오늘도 내 주님을 향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나는 그 주님께 매여서 그 주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나에게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몰아치는 그 땅에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정돈되어 있는 이 놀라운 자세로 언약 속에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정말 갖가지 곤란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함이란 이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저 보좌의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나의 진정한 구주와 나의 사랑의 주님이시란 겁니다.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긴 것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도 그러면서 값지게 오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살아계신 주님과 나의 언약이란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의 언약은 정말 귀중합니다.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 다 있고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언약이 안 설면 아담과 여인은 쫓겨날 영혼밖에 안 됩니다. 생활이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뒷부분에서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지독해도 살아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언약에 설 때는 서더라고 말이죠. 사무엘 하세에 다윗이 왕이고 평안하고 주어진 여건이 다 좋아도 다윗이 언약에 서지 않을 때는 그는 불행한, 초라한, 참으로 우리가 보기 민망한 다윗이 되고 말더란 거죠. 언약이란 것은 이런 구체적인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몸으로 겪는 어림이 지독히 크도 그는 속한 은혜로 임해 주시고 능한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과의 은약 때문에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크게 기쁨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때뿐이겠습니까? 주님과 나의 살아 생생한 이 은약 때문에 그는 자기가 겪는 연약함, 곤란, 능욕, 궁핍, 핍박 이것이 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은약으로 너무 크게 기뻐하며 능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은약입니다. 오늘 세상에 뭐가 살아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밤입니다. 저는 조그만 동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되면 날이 밝게 될 겁니다. 그 누굴 믿나요?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나 사이의 언약 여기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말씀 한 분이 지나간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주님 되신단 말씀은 이러한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기대감 있는 마음이 못 되죠? 언약에 속하는 문제가 얼마나 귀중하고 절실한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민망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진정 나의 모든 것 대신은 나의 주가 되신 주님께 속함으로 내가 약할 때 여러분 강한 것을 기뻐하고 나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과의 언약에 매여있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잠시 고린도서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8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출렁거리고 부딪히는 어려움은 참으로 클지라도 주님과 나의 붙드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그 언약 속에 서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음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저희 한 30분은 기도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뜻있는 마음으로 그 언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값지고 귀중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사망의 땅과 흑암의 그늘 아래 안전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땅임에도 앉아있고 흑암의 그늘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이러한 것에 앉아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가도 모르고 내가 흑암의 근세 아래에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은 거기서 어딨게 살아보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사망의 땅 위에 흑암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이 영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우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그 주변에 앉아있는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굉장한 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보성줄에 묶어져 있는 것 위에는 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감옥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먹는 것 그러하고 입는 것 그러하고 자고 깨는 것 마음대로 못하고 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얼마나 그러합니까?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아그리빠 왕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거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겁니다라고 자신의 지나온 길을 짧게 간증하면서 말할 때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장차 생명의 땅 위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장차가 아니라 지금인 겁니다. 지금.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건 겉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압니다. 5장에서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복이 꼭 있을까요? 6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밝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 여건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찬란해 보이지도 아니하고 염려스러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제대로 서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은 사망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근거 삼는다면 내 영혼이 생명의 땅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과 6장 말씀만 비교해 볼 때에 생명의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밝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땅 위에서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는 것, 아그리빠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윗이 모압왕 밑에 살고 있을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사망의 땅입니다. 그 허감의 그늘 아래입니다. 명료한 부활하신 주님 안과 생명되어 주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근살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무엘 하세에서 다윗이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서 11장쯤은 주님 안에 자리 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평화롭고 안정함이 있지만 자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양권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건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름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명료하게 도루닥에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서 24장을 인용한다면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그것도 사망의 땅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처럼 허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어보면 여러분이 생명의 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신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는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해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사를 오늘도 이 시간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영토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이라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왕위로 세운 사람이라 해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 진정한 내 마음의 터가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앙망하며 내가 기대하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참된 생명의 땅 위에서 내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밝음으로 내 사랑으로 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있는 그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그 폭풍우 속에 있더라도 사도 말씀은 생명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이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이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의미입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이 넉넉하게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오늘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지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그렇게 어둠의 삶을 사라고요? 사망의 땅에 앉아있으라고요? 허감 가운데 시달리라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기다리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마음으로 찾아와서 오늘도 이 복 있는 땅 위에 서서 부활의 생명의 땅 위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람있게 서가는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야 될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지 마세요. 다윗도 사망의 땅에 앉아있었고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있었습니다.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다윗은 생각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박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염려나 방탕함이나 세상의 그 땀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세상 심판에 앞서서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은 이런 자로 서서 세상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그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압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저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심판받았을 그때에 헤쳐나오는 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바다 되었을 때 겨우 나온 것 로세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종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베드로 후서 3장만 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밝음 속에 서 있으면서 저 멸망할 여리고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내었듯이 오늘도 이 확신 있는 진정한 삶이란 이 삶 속에 서 있으면서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들, 이뤄져가는 우리 가족들, 애끓는 기도와 더불어 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영광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무기력한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이 어두운 시절에 뜻있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갈 수 있기를 구하여 봅니다. 정말 필요한 우리인 겁니다. 이 밤도 뜻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